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면 어간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의 거대한 그 교향곡 같은 게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1장에서 22장까지 그 주제들을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이렇게 펼쳐내지요. 그런 다양한 양식으로 펼쳐내면서 중요한 리듬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리듬의 박자는 아마 7일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지나간 후에는 4장과 5장에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께서 그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일곱 봉인과 봉인을 떼는 과정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지금 이제 약간 간주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은 각 장과 각 장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그 수많은 그 성경들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중하게 음미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의미와 그리고 그 감격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음미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14장의 이제 내용은 약간 그 5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네 장로와 그 다음에 그 열두 장로죠. 내 생물과 열두 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전하는 말이 있는데 6절에서 7절에서는 그 첫 번째 천사 이제 이렇게 말하죠.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광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인류의 우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17장과 또 18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그런 대적자들의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구조적인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대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제 역사상에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던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용과 그가 부리는 두 짐승이 정말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어떤 구축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낸 어떤 그런 구조물의 전형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과의 그 싸움,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이 온갖 권세를 다 이렇게 부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망할 것처럼, 생존할 수 없을 것처럼 너희를 협박하지만 그 짐승의 수를 세보면 666이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에 못 미치고 못 미치고 못 미친다.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제가 세상을 살다가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 세상의 불의를 경험할 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지랄을 떨어봐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너는 이미 무너진 존재에 불과하다, 너는 못 미치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이런 음성을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벨론 시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그 생애를 살 동안에는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어떤 편안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당대의 어떤 그 지배 이데올로기니까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편안,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니까 불편함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듯이,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듯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의 시민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의 시민을 자처하지 말고, 바벨론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바벨론에 소속된,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를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도성을 그 예비받고 있고 거룩한 도성의 신민으로, 시민으로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과 투쟁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는 이런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이니 주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12절과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이렇게 이어지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제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자, 우리 그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건 그러니까 꼭 남자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바벨론이 큰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짐승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용의 수화로 살지 않고 어린 양을 쫓아 어린 양의 방식대로 어린 양이 살아가시고 어린 양이 승리한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열 재앙이 있었을 때에 모든 마지막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인간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스라엘만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다시 그 우리 13장 그 15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13장에 걸쳐서 용과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 11장에서부터 이 12장, 13장, 14장 이 내용은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일종의 특별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부록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주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완성이 있다. 이것이고 이 주 테마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일종의 간막극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 왜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파멸이 돼야 됩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도 피해를 봅니까? 우리도 피해를 보죠.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왜 애초에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그 악에서 기원하는, 악에서 기인하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간막극처럼 들어가 있는,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11장, 12장, 13장, 14장이 바로 그 내용들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 한계,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위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온갖 이 어려움들, 슬픔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이 고통이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악이 궁극적인 기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이제 용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이 세력은 그것 자체로 어떤 그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것 자체로 어떤 그 독립적인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패러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악이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악을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혹은 뭐 조로아스터교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어떤 그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관에 우리가 그 종교관에 우리가 기초해서 이 세상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그 둘의 어떤 싸움이 있고 이 둘의 싸움은 굉장히 팽팽하고 긴장감이 넘쳐서 우리 인간이 누구의 편을 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 악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참칭하는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종교가 있는 겁니다. 자기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맞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맞서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읽으려고 했던 13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용과 두 짐승이 부리는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인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권세는 매우 실제적인 권세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보시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제활동도 못하게 할 거야. 너 숨도 못 쉬게 만들 거야 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씨를 말리는 것 같은 공격이 있다. 성도들 앞에 있다. 그거 없지 않다.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재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굴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갖고 싶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왜 사람들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라는 건 뭐예요?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어떤 주어진 조건과 주어진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놀이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행하는 자의 그 본질이 뭔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666. 저가 돈으로 아무리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못 미친다. 저가 총으로 칼로 사람들을 협박하여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숫자 세봐라. 저가 하나님께 못 미친다. 저가 아무리 많은 매력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조작하려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잘 봐라 숫자 세봐라 6이다 하나님께 못 미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죽여도 죽지 않는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구절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모질한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죽은 이들, 오히려 처참하게 박해를 받은 이들, 오히려 이러한저러한 그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외면당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봐라. 그들의 숫자는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철저하게 상징적인 숫자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옛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든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로 상징되는 교회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좀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붙인 천을 붙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천 열매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겁니다. 그 인물들이 시온산에 쫙 서는 거예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용과 그가 부리는 두 짐승에 의하여 이 세상이 다 움직여지고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거기에 14만 4천이 있어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666표가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의 소유, 거룩한 어린 양의 소유로 서 있는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이걸 어떤 일종의 여러분들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용이 나와서 그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막 음악이 막 그 음산한 음악에 깔리면서 막 그 이제 짐승들이 온갖 막 핍박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뒷 배경에 시온산이 쫙 펼쳐지고 거기에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합창대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어린 양과 아버지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세상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기껏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노래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노래이거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노래, 그 이상을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노래, 그걸 부르는 사람들로 지금 그 합창단이 서 있고 그 합창단의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이 관객은, 주인공은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마음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죠. 너희는 이미 저기 저 하늘에 속한 그 합창대의 일원으로 너희가 지금 부름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만끽하고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합창대가 부르는 그 노래와 함께 너희의 입술로 그 노래를 부르며 그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교향곡, 이 영광의 오페라,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이제 70명을 따로 이렇게 세우시죠.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 이제 각 동네로 이제 이렇게 보내십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근데 여기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친히 가시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시려는 동네에 누구를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가 이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린 양이 오면 그 늑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맛있는 음식이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양은 다 찢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각각 마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의 길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찢기는 일, 먹히는 일, 삼키는 일,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란 바로 이렇게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제자도란 신앙이란 나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는 상황을 면피할 거야, 내가 상처받는 상황을 벗어날 거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미리미리 봉쇄할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누가 상처받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상처받기 싫어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살면서 제 아이나 혹은 제 아내한테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데 하지만 상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감수하는 거, 그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70인이 파송이 됐다가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제 70인이 이제 각 마을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귀신이 막 떠나가던데요. 막 들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그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용의 세력과 이렇게 싸워서 그들이 다 지상으로 내어쫓기게 되는 이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임재 자체가, 예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의 번개같이라는 것은 번개처럼 힘이 있게 떨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 바벨론 왕 그 벨사사라,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쳐도, 네가 그렇게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미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되었다. 네 시대 끝났다. 사탄아, 너 이미 너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으리라. 너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보며 너희가 그 약속된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라. 이 세상과 맞서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자주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살펴보듯이 무슨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베드로 몸속에 그냥 몰래 숨어들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론 개별적이고 독립된 어떤 영적인 그 인격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존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인 것이죠. 근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인간이 세우는 길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 폐기되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희 앞에 열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욕을 먹은 것은 여전히 그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고통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약간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벨론의 어떤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종용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낮아지고 핍박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 길, 그 길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야 이 사탄아 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사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요, 그리고 새 노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노래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것, 신 앞에 낮아진 인간으로 그렇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핵심이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선 이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죄인이고 그렇게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참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요 바로 사탄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던, 인간이 그 스스로 수행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인간, 사탄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순종, 그 자리,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면 나는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면 나는 죽음의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 그 자리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 주님께서 참된 인간의 어떤 전형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라고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단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송해요 좀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하나님 우리를 연매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없다면, 짐승들의 협박이 없다면, 그들의 겁박이 없다면 14만 4천과 함께 부르는 영광스러운 새 노래의 이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탕이 시커매야 거기에 한 점 한 점이 딱 찍혔을 때, 야, 이 흰 점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이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용이 창고라는 현실, 짐승이 창고라는 현실, 그 현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영광으로 이끄는 현실로 우리를 붙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있어야, 바벨론이 있어야, 로마가 있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담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노동 환경이 그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파피루스에 남겨진 그렇게 기록들을 보면, 이제 막 그 피라미드 짓던 노동자가 이렇게 쉬었어요. 왜 쉬었나 봤더니 전날 과음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쉬고, 아니면 뭐 누가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며칠 쉬고. 야, 그래서 야, 우리나라보다 더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광야에서 곤란을 겪을 때 그들이 했던 주된 불평과 또 주된 얘기가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거기에 먹을 게 풍족했다. 그러니까 나름 먹을 건 잘 줬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모세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굉장히 그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때에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됐겠죠. 그리고 강대국의 지위를 그 후손들도 누렸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은데 그 안에는 원래 한족들도 있지만 다른 이민족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근데 그들이 다 이제 정복을 당해서 한족하고 이렇게 혈통이 섞이면서, 말도 섞이고 이러면서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대한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융화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진작에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좀 고집을 덜 피웠더라면 우리도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우린 뭘 선택한 거죠? 대국의 일원이 되느니 핍박받고 욕먹고 맨날 그 고래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새우로 남겠다. 약간 이게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바벨론으로 확 편입이 돼버리면 좋죠. 아예 로마로 확 편입이 돼버리면 좋죠. 아예 애굽으로 그냥 확 편입이 돼버리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독립하는 바람에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약소국의 그 서름을 겪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휘둘려야 되는, 눈치를 막 봐야 되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우린 뭐야? 이스라엘이야. 우린 뭐야?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뭐 라나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데스나 뭐 이런 여러 그런 잡다한 어떤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요? 왜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요?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뭘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정황들, 그 은혜의 구체적인 조건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은혜가 담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헤비메탈만 들었거든요. 그 락 음악이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즘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성인 가요가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트로트도 좋고 그 예전에는 안 들렸던 노래들이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비틀즈나 퀸이나 메탈리카나 이런 그 락밴드에서만 음악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수봉 씨 같은 사람들한테서도 음악이 담기고 이미자 씨 같은 사람들한테서 음악이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래식만 음악입니까? 죄송해요. 클래식 연주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클래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체계이지만 그게 음악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악은 클래식이란 장르보다 더 크죠. 재즈에만 그 모든 음악이 담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그 음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그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흑인 음악이었으니까 어떤 흑인들의 어떤 상황, 정황이라고 하는 게 거기 되어 있는 거죠. 또 유럽 사회의 어떤 그 발전과 또 어떤 여러 양상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희한하게 또 우리나라 그 전통 국악 그 창법을 보면 그냥 한 소절만 들어도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 안에 그 역사 안에 그 정화 안에 만들어진 어떤 소리가 있는 것이죠. 음악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요. 모든 정황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내게 익숙한 음악만이 음악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황 속에서 만들어진 그 안에 담겨진 음악도 얼마나 그것이 심오하고 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담배를 뭐 피지도 않고 이렇게 담배 냄새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김광석의 서른 주음에 같은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괜히 한번 담배를 펴보고 싶어집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그 정황.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정황을 음악으로 담아 그렇게 가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중에 거의 저는 뭐 찬송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가 있죠.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슬픈 백고동 소리 들려오네. 그 후렴이 이렇죠.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시련도 시련당하는 것도 달콤함이 돼버린 그 나이에 대해서 야, 낭만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뭘까, 가버린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정황에 담기는 거죠.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음악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돌 친구들의 음악처럼 혹은 후크송처럼 난 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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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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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단순한 게 그 우리의 심정이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때로는 음울하고 깊은 어떤 음률 속에 우리의 심정이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창한 오케스트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음악이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표현하지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자시고 최고의 작곡자시고 최고의 지휘자시기 때문에 표현해내지 못하는 장르가 없으시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장르입니까? 락입니까? 트로트입니까? 클래식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정황,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장르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장르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장르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야 너는 발라드구나. 너는 우울한 발라드구나. 근데 괜찮다. 너는 시끄러운 헤비메탈이구나. 괜찮다. 야 너는 기존의 어떤 그 음악 체계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 아방가르드구나. 그래도 괜찮다. 그것도 음악이라더라.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노래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새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정황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주와 함께 너희의 인생을 걸으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대서사시가 이 영광스러운 교향곡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감상하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거 들을 줄 아는 사람답게 또 내가 보니 자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부름받아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일원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버겁기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담으실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만드시는 새 노래를 위한 모든 조건이요 장르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아는 자답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